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첫 번째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워싱턴의 대서양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은 북한이 원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대화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다만 북한이 도중에 추가 무기 실험을 결심한다면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것이 대화를 위한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보다 전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어제 유엔 안보리의 방북 결과에 관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 북한 관리들과 15시간 넘게 전쟁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슬람 국가 정상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오늘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슬람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중동 평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지금부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범죄라며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미국은 더 이상 중동 평화를 돕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 역할을 유엔이 대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슬람 57개 국가가 참여하는 OIC는 회의에서 예루살렘 수도 인정에 대한 이슬람 각국 정상들의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은 중동 문제에서 정직한 중재자인 적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더그 존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 민주당 출신 상원의원이 선출된 것은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존스 후보는 49.9%의 득표율로 48.4%를 얻은 로이 무어 공화당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엘라바마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지만 무어 후보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면서 예측 불허의 접전으로 전망됐었습니다. 이번 보선으로 전체 상원 의원 100석 중 52석을 차지했던 공화당 의석은 51석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열심히 싸워 얻은 승리라며 존스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오늘 난징대 학살 80주년을 맞아 평화를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위정성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오늘 난징의 기념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중국과 일본이 깊은 역사적 관계를 가진 이웃나라임을 강조하면서 평화적인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 다음 세대에 좋은 유산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 주석은 또 중국은 이웃을 동반자로 삼는 외교로 일본을 비롯한 주변들과의 관계를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일전쟁 당시 193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계속된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로 중국인 30만여 명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날 중국 내 한국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난징 대학살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난징 대학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갖고 있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 버스 터미널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시도한 용의자가 오늘 법원에 출두합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인 올해 27살의 용의자 아카예드 울라는 테러 가담 혐의와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공공시설 폭발 위협 등 5개의 혐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에 따르면 울라는 병원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위해 이번 테러를 일으켰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미국의 중동 정책에 분노를 품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무슬림의 죽음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인구의 회자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자는 회와 구운 고기를 뜻하는 말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회자된 말들을 살펴보면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의 세계적인 사전 메리엄웹스터가 올해의 단어를 발표했는데요. 성평등주의, 여권신장운동을 뜻하는 페미니즘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이후로 올 1월에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행진, 위민스 마치 운동의 영향과 이 미국 영화 산업계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씨의 성추문 사건으로부터 촉발돼 사회 전반으로 퍼진 미투 캠페인의 영향을 꼽았는데요. 성추문의 경종을 울리는 폭로 운동으로 이 페미니즘이 더욱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성명에서 사용한 망령된 노인이라는 뜻의 도타드 역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관계자는 한 단어로 올 한 해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올해의 단어를 통해서 이 사회상을 압축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하 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14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4도, 신의주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함흥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2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베리 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Star-Crossed Lovers, 불운한 연인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Star-Crossed Lovers, waiting to begin. Don't you know something beautiful has passed you by? Star-crossed lovers, too much in love to say goodbye. Star-crossed lovers, waiting to be heard. No, we can't be together if we never try. Star-crossed lovers, you know I hate to see you cry. Star-crossed lovers written on the wind. Don't you know something beautiful has passed you by? Oh, star-crossed lovers, too much in love to say goodbye.
papers do. But you just look at him, waiting for the smile. I'd be the lonely one inside the sun. Star-crossed lovers never to begin. Don't you know something beautiful has passed you by? A star-crossed lovers, too much in love to say goodbye. A star-crossed lovers, you know I hate to see you cry. A star-crossed lovers, too much in love to say goodby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 사드 때문에 불편해진 관계를 정상화하자고 지난 10월 말에 이 당국 간에 합의한 뒤에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납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이슬람권 국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고요. 이어서 중국이 스리랑카의 주요 항구를 99년 동안 운영하게 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나섰군요.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토요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오늘 중국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 이번 일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주한미군 사드,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때문에 불편해졌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자고 지난 10월 말에 당국 간에 합의한 뒤에 처음으로 이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정상화하기로 한 두 나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풀려나갈지 이번 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 주석과 문 대통령이 오늘 만났습니까?
예, 오늘은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고위급 인사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이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과 주요 당국자 또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들이 모두 지금 베이징에 없기 때문인데요. 문 대통령은 현지 동포 간담회와 경제인과의 만남 등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 왜 없는 겁니까?
난징에 가 있습니다. 오늘이 난징 대학살 80주기 기념일인데요. 이 난징 대학살이란 중일전쟁 때 일본군이 지난 1937년 12월 13일부터 약 6주 동안 이 난징 일대 중국인들을 무차별 살해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30만 명이 한꺼번에 희생된 것으로 중국 당국이 추산하는데요. 지난 2014년 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 지시에 따라서 매년 12월 13일 오늘을 국가 추모일로 정해서 중국에서는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학살 희생자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군이 저질렀던 화학무기와 세균전 사망자, 또 강제 노역 사망자, 또 성노예로 학대당한 위안부 피해자 등을 함께 기리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특히 80주기라서 행사가 더 컸겠군요.
예, 중국인들이 이 팔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올해 행사는 특별히 크게 열렸습니다. 이 난징 대학살 국가 추모일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이 직접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시내 난징 대학살 희생동포 기념관에서 거행된 80주기 행사에서 위정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주석이 추모사를 했습니다. 추모사에서 위 주석은 일본 군국주의가 발동한 전쟁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 인민에게도 큰 상해를 입혔다면서 양국 인민은 쉽게 오지 않는 평화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노영민, 중국 주재 한국 대사를 비롯한 주요 외교사절들도 나왔는데요. 지재룡 북한 대사는 불참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오늘 이 베이징에 도착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 난징 대학살 희생자 추모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베이징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인사말을 통해서 오늘은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여전히 아픔을 간직한 모든 분들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서 그 밖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 내 한인들에게 그동안 사드 여파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고 물으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고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의 신뢰가 회복되고 한중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진행되면서 중국 내 한국계 사업체들이 비공식 경제보복을 당한 데 대해서 위로를 건넨 건데요. 한편 오늘 행사에는 최근 한국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인 배우 위샤오광, 우효광 씨와 한국인 배우 추자연 씨 부부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대회와 나란히 앉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이 이어서 이 경제인들을 만났다고 하셨죠?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어서 중국 국빈관이 있는 베이징 시내 랴오이타이에서 진행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두 나라 주요 기업 대표자 6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의 미래 지향적인 경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3대 원칙, 그리고 8대 협력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 한국과 중국의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제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예, 문 대통령이 오늘 중국에 제안한 3대 원칙은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그리고 미래지향적 협력, 마지막으로 우호적 정서를 통한 사람 중심 협력입니다. 정리하자면 두 나라 경제가 마음이 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친구가 되자는 취지라고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8대 협력 방향에는 디지털 무역, 벤처 창업,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 진출 등에 두 나라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한중 자유무역 협정을 더욱 발전시키자는 그런 제안도 했다고요?
네, 이 문 대통령은 또 발효된 지 3년째 되고 있는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비관세 장벽까지 더욱 낮춰서 이 두 나라 경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역점 대외 경제정책인 일대일로 사업이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공통점이 있다면서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과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언제 열릴까요?
예, 두 정상은 내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환영식과 함께 회담을 진행합니다. 이 사드를 둘러싼 두 나라 사이의 입장 차이는 여전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양국 언론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금요일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회 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 정부 요인들을 잇따라 만나고요. 다음 날에는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천민월 충칭시 당서기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데 대해서 이 이슬람권의 국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군요.
네, 이슬람권 57개 나라의 모임인 이슬람협력기구 OIC가 오늘 터키 이스탄불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인정한다고 밝힌 데 대한 대책을 함께 모색했는데요. 중동권 유력 매체인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예루살렘 선언을 둘러싼 혼란이 이번 OI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참가국들의 기대를 전했습니다.
예, 이번 OIC 정상회의에는 누가 참석했나요?
예, 이스라엘과 직접 분쟁 당사자인 팔레스타인의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 그리고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레바논의 미셸 아운 대통령,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을 비롯해서 개최국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한 회원국 정상 대부분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정상이 참석하지 않는 나라도 외무장관급 이상 고위 인사를 보냈는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조치에 맞선 이슬람권의 공동 요구를 결의한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예, 이슬람권의 공동 요구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예, 유세프 빈 아흐마드 알우타이민 OIC 사무총장 명의로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의 결정을 거부한다면서 그 결정으로 무슬림 국가들의 심각한 도전이 됐고 중동의 폭력이 불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담화를 이슬람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들이 함께 비판한 건데요. 그러면서 두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팔레스타인을 아직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들은 정식 국가로 인정할 것, 이어서 동예루살렘 일대를 팔레스타인 수도로 세계가 공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서방과의 협력도 모색한다고요?
네,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슬람권 국가 지도자들은 프랑스와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 정상들과 이 예루살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등 이 미국과 이스라엘 쪽에 맞서서 이 외교적인 대응에 함께 나서기로 오늘 결의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주요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에 공식 이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군요.
네, 스리랑카 정부가 남부 함반토타 항구를 중국에 99년 동안 빌려주기로 하고 운영권을 공식 이전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2010년 중국 정부로부터 15억 달러 차관을 제공받으면서 이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했는데요. 하지만 이 상업적 이용이 저조해서 그동안 적자가 계속 누적돼 왔습니다.
예, 지난 7월에 이미 양측이 계약에 서명을 했고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네, 그동안 이 빚이 많아서 이 힘들어하던 스리랑카 정부가 지난 7월 이 중국 국영 항만 기업과 1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항구 운영을 위한 합작 기업을 만들어서 지분의 70%를 중국 측에 매각하고 향후 99년 동안 이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이전한다는 게 뼈대입니다. 양측은 당초 지분 80%를 중국 측이 갖기로 했었는데요. 이 스리랑카 내에서 반대 여론이 워낙 강력해서 이 지분을 10% 정도 낮춰서 다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중국 기업은 지난주에 스리랑카의 합의금 1차분을 지급하고 이 99년 임차 조건의 항구 운영권을 공식적으로 인계받았습니다.
예, 현재 스리랑카의 국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여전히 이번 조치가 스리랑카의 주권을 해치고 국가의 자산을 팔아넘기는 행위라고 항의하는 비판이 큽니다. 이 항구 운영권이 중국에 넘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반토타 항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며칠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였는데요. 스리랑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 정치인들은 중국과의 계약이 빚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는데요. 친중국파인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도 이로써 정부가 빚을 갚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함반토타 항구는 인도양의 중요한 항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현 정부가 함반토타 항구 노동자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국가 자산을 팔아서 얻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함반토타 항구가 지리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하죠.
예, 이 지역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은 올해 초 이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항구 개발 사업도 재개하기로 한 데 이어서 이 한반도타 항구 운영국까지 거머쥐면서 인도양 내에 영향력을 확대하게 됐다는 분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정부가 이런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스리랑카 국내에서도 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스리랑카 정부가 줄이려고 하는 빚보다 앞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더 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 일부 국가들이 중국과의 일대일로 사업에서 발을 좀 빼는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죠.
예, 지난달에 파키스탄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던 대규모 수력발전 댐 건설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또 네팔 정부와 미얀마 정부도 이 중국과 함께 추진해온 수력댐 건설 사업을 이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엘라바마주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더그 존스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이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초청 비자 제도 폐지를 꾀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어제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더그 존스 민주당 후보가 로이 무어 공화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개표 결과 존스 후보가 49.9%를 득표했고요. 무어 후보는 48.4%를 얻었습니다.
예, 당초 투표가 끝난 뒤에 언론사들의 출구조사를 보니까 이 승자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역시 표차가 좀 적게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실제 표차가 약 2만 표에 불과했습니다. 무어 후보 측은 이렇게 표차가 적으니까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엘라베마 공화당 측은 무어 후보의 재검표 요청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선거 결과를 두고 각 진영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존스 후보 승리가 확정되고 난 뒤 연설하면서 지지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entire race has been about dignity and respect.
연방 검사 출신인 존스 후보는 승리 연설에서 이번 선거가 존경과 존엄, 법치 이 상식과 품위에 대한 선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무어 후보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무어 후보를 지지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인터넷 트위터에 어려운 선거에서 이긴 존스 후보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무어 후보가 아니라 루소 스트레인지 현 상원의원을 지지한 것은 무어 후보가 선거에 나가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선거가 참 논란이 많았던 선거였죠.
그렇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이 무어 후보 자체가 워낙 논란이 많은 사람인데다가요, 성추행 의혹까지 나와서 이 선거 결과가 아주 많이 주목받는 선거였습니다.
예, 그 성추행 의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무어 후보가 30대 검사 시절에 아주 나이 어린 여성들과 교제했고 일부 여성에게는 성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모두 6명이 관련 의혹을 폭로했는데 하지만 무어 후보 측은 이 폭로가 다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성추행 의혹 때문에 이 공화당 지도부가 이 무어 후보와 일정 정도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예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도 있었고요. 또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무어 후보 진영에 대한 지원을 한때 중단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성추행 의혹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사실 그 이번에 선거가 펼쳐진 엘라베마주는 보수 성향이 강한 대표적인 공화당의 텃밭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지난 1992년 이래 민주당 후보로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이 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지역에서 큰 표차로 승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어 후보의 성추행 의혹이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렸고요. 또 민주당 성향이 강한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정말 오랜만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 자, 이번 그 선거 결과가 이 중앙 정치권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무엇보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상원 의석수가 문제인데요. 현재 공화당이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로 한 석이 줄어서 51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세제 개편 법안 등 각종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 상원에서 세제 개편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이제 쉼표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반대표가 두 표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 표밖에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이 존스 당선자가 상원위원직을 시작하기 전에 올해 안에 세제 개편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이번 선거가요, 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치러진 중요한 선거에서 모두 공화당이 패배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 버지니아, 또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졌고요. 이번에 또 엘라바마에서 공화당이 진 겁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 승리를 발판으로 삼아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자리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어제 아침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가짜뉴스라고 비난했는데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수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한 민주당이 이제는 자신이 알지도 만나본 적도 없는 이 여성들이 제기한 이야기를 조사하자고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의회 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행 의혹을 다시 조사해야 된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따른 반응이죠?
그렇습니다. 11일 민주당 여성 실무 그룹에 소속된 여성 의원 50여 명이 공화당 소속의 트레이 가우디 하원 정부개혁 감독위원회 위원장과 일라이자 커밍스 민주당 간사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최소한 17명의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고백했다며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들을 희롱할 자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여성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위한 12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한 건데 특히 한 여성 의원을 겨냥해서 비판을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트위터에 뉴욕주 출신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이 11일 CNN 방송에 나와 여성들의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연방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질리브랜드 위원에 대해 척 슈머 상원 대표의 하수인으로 과거에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선거 자금을 구걸하던 사람이 지금 자기하고 싸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질리브랜드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트윗에 이제 자신을 침묵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성차별적인 비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자신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이런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의원이 여성 의원들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이기도 했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의 제프 머클 의원, 코리 부커 의원 등도 가세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성추행 의혹으로 물러나게 된 의원이 지금까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벌써 3명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엘 프랭켄 상원의원과 하원 중진의원이었던 존 커니어스 의원, 공화당 소속의 트렌트 프랭크스 하원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따라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행 의혹, 사실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사안인데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시작된 이 성추문 고백 운동이 정치권까지 퍼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점화되고 있는데요.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 3명이 11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레이첼 크룩스 씨 등 세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기록 영화를 소개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동을 의회가 나서서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음 논란이 시작됐을 때부터 줄곧 이런 의혹을 부인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 이들 여성 3명 외에 10여 명의 여성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도 의혹을 부인한 상황이고 백악관에서도 이 관련 논란은 의미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11일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혹에 대한 대답은 지난 2016년 선거 결과로 나왔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국민들은 논란을 알고도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대선에서 이겼던 겁니다.
네, 아메리카다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일이죠. 뉴욕 맨하튼에서 폭탄 공격이 일어나면서 여러 명이 다쳤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의 이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요.
네, 용의자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방글라데시계 이민자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어제 추첨 제도와 연쇄 이민을 조속히 중단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추첨 제도와 연쇄 이민을 언급했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이 비자 추첨제는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미국 이민 비율이 낮은 나라 국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영주권을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연쇄 이민은 이렇게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가족 초청 제도를 이용해서 형제 자매나 그 자녀를 초청하고요. 또 이렇게 가족 초청으로 들어온 사람이 다른 가족을 초청하는 식으로 계속 이민 행렬이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그 뉴욕 테러 사건의 범인 역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온 건가요?
네, 용의자 아카에드 울라가 지난 2011년에 미국에 왔는데 F43 비자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이 F43 비자는 가족 이민 비자 일종인데요.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의 자녀, 그러니까 조카한테 발급된 비자라고 하는군요. 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방글라데시인이 비자 추첨에서 당첨돼 미국에 온 뒤에 누나나 여동생을 미국으로 불렀고 이 사람이 다시 아들을 데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민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이민자 사회 기반을 흔들려는 시도고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5개 민권 단체 연합 기구죠.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 협회는 모든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이용해 관련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 이런 비자 추첨제나 또 연쇄 이민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가요?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에만 21만여 명이 과적 관계를 이용해서 미국 입국 비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민 제도를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평점에 따른 영주권 제도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경력이나 영어 능력, 교육, 또 제의받은 일자리 등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요. 점수가 높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빈 기비 부른 오 달린, 사랑하는 사람이여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Please believe me. I'll never do you no harm. Believe me when I tell you I'll never do you no harm.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있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를 텐데요.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꽃이 별로라는 사람은 있어도 나무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로부터 얻는 교훈이 있다고 말하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미국 서북부에 있는 워싱턴주는 사시사철 늘 푸르른 상록수의 주라는 아주 멋진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상록수, 에버그린의 고장, 워싱턴주로 가봅니다. 워싱턴주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이름을 딴 주라는 걸 모르는 미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주 주도인 올림피아가 그리스 올림퍼스 산을 따서 만든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 싶은데요. 워싱턴주에는 그리스의 올림퍼스 산 이름을 딴 국립공원도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에 있는 산의 이름도 올림퍼스 산입니다. 미국에 왜 느닷없이 그리스 올림퍼스 이름이 붙었을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 대회에 쓰이는 성화가 처음 채화되는 그리스 올림퍼스 산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18세기 말 한 영국인 탐험가가 이곳의 산들을 처음 보고 만약 신들이 내려온다면 이곳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을 거라면서 올림퍼스 산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요. 신들이 논일 만큼 경치가 아름답다는 거죠. 태평양을 따라서 펼쳐지는 산과 바다, 신비로운 설산, 침엽수가 빽빽히 들어선 울창한 숲, 빙하로 만들어진 맑은 호수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광은 한 폭의 그림 같다고들 하는데요. 특히 상록수의 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워싱턴주는 주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삼림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워싱턴주가 고향인 마르타 타운스 씨가 들려주는 얘기가 인상적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When the first time I came out to the East Coast in the late winter, early spring,
처음 워싱턴주를 떠나 동부로 왔을 땐 전 깜짝 놀랐어요. 겨울의 끝 무렵,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세상이 항상 초록색이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워싱턴주는 상록수의 주거든요. 하지만 동부의 겨울은 회색이더라고요. 나무의 잎들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싱턴주가 사시사철 늘 푸르른 상록수가 울창한 주가 된 데는 날씨 영향이 많다고 합니다. 워싱턴주는 미국에서는 흔치 않은 온대우림 지역에 속하는데요. 연간 강수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의 하나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약 400m가 넘고요. 또 습도가 높다 보니까 잔디 같은 게 훨씬 더 푸르고 싱싱한 색을 띄어서 워싱턴주를 더 싱그럽게 느끼게 해준다고 해요. 워싱턴주는 동부와 서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성향도 차이가 있어서 동쪽은 좀 보수적인 편이고요. 서쪽은 좀 더 자유롭고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미국 본토 내륙 지역인 동쪽은 농촌 지역으로서 미국 제1의 사과 생산지고요. 태평양에 접해있는 서쪽은 주도 올림피아, 워싱턴 최대 도시 시애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첨단 기술 IT 산업의 대표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주인 빌 게이츠의 고향도 바로 이 시애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본사도 시애틀에 있고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도 이곳에서 창업했습니다. 마르타 타운스 씨 도움말입니다.
It's the home of Microsoft, Amazon, Nordstrom.
마이크로소프트 사도 있고요.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 노드스트롬 백화점, 레저용품 회사인 REI 본사도 저희 시애틀에 있습니다. 보잉 항공사 공장도 큰 게 있죠. 시애틀은 많이 변했어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국제도시가 됐죠. 그래서 교통난이 심각해졌어요. 인구는 갑작스럽게 많이 유입됐는데 그에 맞는 기관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20분이면 가던 거리를 지금은 40분에서 50분은 잡아야 갈 수 있어요.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마르타 타운스 씨는 워싱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놀이 문화도 조금씩 바뀌는 추세라고 하네요.
We had a good lifestyle there, working hard and playing hard. You know, people like the
지금은 좀 변한 것도 같은데 워싱턴 사람들은 일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시애틀에는 비가 자주 와서 거기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저희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합니다. 등산, 스키, 요트, 놀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지요. 저도 그곳에 살 때는 주말이면 자주 아이들과 인근 섬들을 가곤 했어요. 시애틀에는 페리보트, 이 연락선 같은 것들이 많아서 쉽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멋진 야영 시설도 많고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어디나 예약이 필요합니다.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큰 도시들에는 그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들이 있는 경우가 많죠. 한국 서울에는 남산타워가 있고요. 중국 상하이에는 동방명주가 유명하죠. 워싱턴주 시애틀에는 스페이스 니들이라는 게 있는데요. 180여 미터 높이 전망대로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관광명소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 니들은 보통의 전망대와는 좀 다른 뭔가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우뚝 서 있는 바늘, 이 니들 위에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움직한 원반 하나가 올려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이 원반이 바로 전망대 역할합니다. 1962년 시애틀이 유치한 세계 박람회를 위해 지은 거라고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스페이스 니들은 얼마나 생뚱하면서도 미래적인 분위기를 줬을까요? 또 하나 워싱턴주 사람들이 소울 오브 시애틀, 시애틀의 영혼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라는 곳인데요. 일종의 전통시장입니다. 어느 나라든 시장에 가면 왁작지껄,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1907년에 문을 연 이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진 풍경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That to me is kind of amusing. I used to go to the Pike Place Market like every
정말 놀랄 만한 건데요. 이곳에 가면 큰 생선들이 허공을 날아다닙니다. 실은 일하는 사람들이 바쁘니까 생선을 멀리까지 집어 던지는 건데요. 어마어마한 큰 생선도 거뜬하게 원하는 곳에 던지는 게 참 볼만합니다. 관광객들도 와서 직접 생선을 집어던지는 체험을 하곤 하는데 재미있어들 하죠.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땐 주말마다 이곳을 가곤 했어요.
1907년에 10여 명의 농부들로 시작된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은 오늘날 전 세계 관광객은 물론이고 유명한 배우나 가수 같은 유명 인사들도 찾는 시애틀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반세기 이상 가장 오래 장사하고 있다는 살리 아몽 씨는 이곳은 항상 흥미진진하고 단 한 번도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면서 시애틀의 참모습을 보고 싶다면 이곳을 꼭 찾으라고 말합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는 대를 이어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명인 돈 쿠자롤 씨에게 이곳은 장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969년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삼촌이 여기에 가게를 하나 내면서 그때부터 저도 여기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저쪽을 보니까 예쁜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애는 자기 아버지를 돕고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 서로 인사를 했고 몇 년 뒤 저희는 결혼을 했죠.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와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주변에 꼭 끝까지 얘기 안 듣고 결론부터 내리는 친구들 있죠. 이렇게 앞뒤 안 보고 결론을 섣불리 내릴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이 표현은 섣불리 판단하다, 서둘러서 결정하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My friend loves to jump to conclusions. Every time I forget to text her, she thinks I'm angry. 내 친구는 항상 결론부터 내려. 내가 답장하는 거 잊어버리면 꼭 내가 화난 줄 알아. I'm so impatient. I always jump to conclusions. 나는 참을성이 없어서 항상 서둘러서 판단해. Can you stop jumping to conclusions? 좀 섣불리 판단하지 마.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오늘은 jump to conclusion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짐 크로스가 부른 오퍼레이터, 전화 교환원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perator, oh, could you help me place this call? See the number on the matchbook is old and faded. She's living in L.A. with my best old ex-friend, Ray. Gosh, she said she knew well and sometimes hated.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0년 12월 13일) 오늘 일본의 생물화학자인 스즈키 우메타루가 도쿄 화학 정례 회의에서 쌀겨안에 기존의 영양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영양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우메타로는 이 물질을 오리자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물질이 오늘날 잘 알려진 비타민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무기질의 4대 영양소뿐이라고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괴혈병과 각기병으로 쓰러져 나가자 전 세계 많은 생물화학자들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1910년 오늘 일본의 생물화학자인 오메타루가 쌀겨안에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다섯 번째 영양소인 비타민을 추출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비타민이란 이름은 1년 뒤 폴란드의 생화학자였던 카시미르 펑크에 의해 붙여지게 됩니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7년 12월 13일 오늘 일본군이 중국의 난징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민간인 수십만 명을 살상했습니다. 이른바 난징 대학살이 시작된 것입니다. 5개월 전 중일전쟁을 시작해 텐진과 베이징, 상하이를 점령해온 일본군은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총격을 가했고 살아있는 사람을 강제로 매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때 목숨을 잃은 사람만 해도 30여만 명이 넘었습니다. 난징 대학살은 이후 난징에 머무르고 있던 외국인 기자들에 의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일본은 각 나라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열린 극동 군사 재판에서 일본의 만행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재판 결과 난징 대학살의 총사령관을 맡았던 마쓰이 이와네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전쟁 범죄자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난징 대학살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